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관리는 어제 이 같은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VOA의 문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백악관이 곧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주요 언론들은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양측이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고 최근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그런 메시지를 받기 기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32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과 열실, 방사성 재료 조작용 장갑, 방사선 탐지 측정 설비, 또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사 측정 설비 등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대량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또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 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차 한 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서 과연 이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계속되는 바보 같은 무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시진핑 주석과 나는 항상 친구일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중국은 무역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는 상호 호혜적으로 바뀔 것이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두 나라 모두를 위한 위대한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은 무역 갈등에 관한 어떤 협상도 열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시리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양국 정상이 모두 강하게 규탄하고 지속되는 인권 남용에 대해서도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두 정상이 공격의 종류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위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아무 이유 없는 화학 공격으로 숨졌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이란은 짐승 같은 아사드를 지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시리아 반군 지역 두마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오늘 시리아 중부의 시리아군 공군기지가 미사일 폭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인을 포함해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라엘 전투기 두 대가 홈스 지역 공군 비행장에 미사일 8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5발은 시리아에 의해 격추됐고 3발은 기지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언론도 정부군을 인용해 이스라엘 F-15 전투기가 비행장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와 시리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합의했던 미국과 프랑스는 시리아 기지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The conversation has to be about denuclearizing.
내일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비 또는 눈 내리는 곳도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VOA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밀 접촉에서 직접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8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있다는 뜻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DOA의 문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곧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주요 매체들은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양측이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고 최근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그런 메시지를 받기 기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김정은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는 더 큰 확신을 미국에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지난 7일 복수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직접 대화를 진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기대되는 회담에 대한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미 관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CNN에 양측의 대화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그의 협상 파트너인 북한 정찰총국장과의 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보당국 관리들이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제3국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며 북한은 평양에서 회담을 열자고 주장하지만 백악관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가능한 장소 중 하나로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5월 말 여는 게 목표지만 심지어 6월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담 관리들은 일단 회담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날짜가 정해질 것이고 회담 의제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담 개최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는 한편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미국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 두 나라 정보당국 간의 비밀 접촉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예, 미 중앙정보국 CIA와 북한 정찰총국 간 직접적인 비밀 접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미 지난달 17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CIA의 대북 물밑 접촉에 대해 처음 보도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한 직후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게 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CIA와 북한 정보당국 간 접촉이 한 달 가까이 진행돼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보도의 내용을 보면요. 양측 정보당국 간 비밀 접촉이 이제 초기 단계이고 회담 장소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만을 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 정보당국이 한국 국정원의 협조 아래 접촉해온 건 늦어도 지난해 말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11월 17일자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좀처럼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북 간의 비밀 접촉이 지금 상당히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양측이 이미 여러 차례 접촉했고
네.
심지어 제3국에서도 만남이 이뤄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논의는 단순히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거나 회담 장소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군요.
예,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BID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거론하며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양측이 이런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따라서 회담 준비는 일찌감치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은 정말 그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협상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가 분명한지 확인하는 자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려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결국 비핵화 조치의 단계마다 미국이 상응 조치, 그러니까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이란 현실론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미북 간 접촉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조율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에 따르면은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가 덜 돼 있다. 또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확인도 아직 없었다. 그래서 회담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보도를 계기로 그런 회의론이 좀 수그러들까요?
그렇습니다. 이 미북 양측은 정보당국 간 채널 외에도 국무부가 주축이 돼서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 이른바 뉴욕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측 간의 다양한 차원의 접촉이 진행 중인 겁니다.
네.
따라서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아마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회담 연기론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hen the president ends up speaking with Kim, the conversation has to be about denuclearizing.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대화가 일부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5일 미 동남부 노스 캐롤라이나주 듀크 대학 강연에서 미국은 무책임한 행위자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기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적 압박으로 북한은 지금 질식 상태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realize it's not getting bet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oined us in isolating them.
북한은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국제사회가 미국에 합류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올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세계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고 90%의 무역과 30%의 원유를 막았으며 노동자 해외 송출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주에는 석탄과 원유 관련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의 협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8번이나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we're not lifting any sanctions. We're not reducing any pressure and we've told the rest of the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거나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줘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es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respect the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캐티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미 의회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 미국 내 탈북인들 사이에서 인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앞서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21일 B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be a grave mistake to dismiss the issue of human rights.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인권이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랜디 헐트그랜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pledged to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나타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직접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th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light of this, President Trump has accepted Kim Jong-un's offer to meet in person.
앞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BOA의 미북 정상회담 특집 인터뷰에 참여한 14명의 전직 고위 관리들 가운데 13명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비현실적 접근으로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한 모든 물건과 제품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인이 만든 물품에는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 근로자가 생산한 물품들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으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 321조 비항에 대한 해석과 미국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조항이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들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건들은 미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으며 압수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물건들을 수입한 개인과 사업체는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제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전제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북한인이 만든 물건을 수입하려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일반 증거보다 더 기준이 높은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 반박하려는 수입업체들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극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물건들이 죄수노동이나 강제노동, 노예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관세국경보호청장이 확인한 경우엔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산화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과 이민세관집행국이 제재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민사와 형사적 집행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물건들이 북한 노동자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찾으면 관세국경보호청이 해당 물건들의 미국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이런 물건들을 압류하고 필요시 민사처벌을 가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의 경우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미국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수입한 개인이나 사업체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북한인이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해당 생산시설에 있었거나 운반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은 수입 금지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법 321조 비항에 포함된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라는 해석에 따라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재법은 아니더라도 재무부의 대북제재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AP통신은 지난해 10월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식품이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로 유통돼 미국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미국 정부는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조치를 통해 해당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해당 해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의 수입도 금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북한 내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 7개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벽돌과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그리고 목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오는 5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다양한 측면과 변수를 미국의 시각에서 진단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회담의 성격과 주요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또 그 과정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미 전직 당국자들은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도 미북 회담 전에 깊이 있는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폭넓은 남북 간 신뢰 구축 방안에 합의하되 섣불리 제재 완화를 모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에게는 북한의 동향을 미리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 can get more specifics on how the North Koreans are looking at this question.
와일더 전 보좌관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미국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북회담에서 큰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북한의 신뢰 구축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도 지난 1972년 이 같은 신뢰 구축을 토대로 관계를 정상화했다며 양측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The best thing we could do is to offer the North Koreans so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VOA에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It's less important that they make detailed progress in their meeting than it is that they can agree on the broad terms.
남북회담에서는 세부 사안을 진전시키는 것보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향후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 등에 대한 폭넓은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BOA에 오랜 기간 과제로 남아있던 사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남북 정상 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과 경제 지원,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의제가 돼야 하는 넓은 범위의 군축 협의와 충돌 방지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Having inter-Korean meetings again, family reunions, certainly humanitarian aid, economic aid, development aid.
전문가들은 특히 협상에서 제재 해제에 집착할 북한을 한국이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경제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be saying to President Kim is that South Korea is prepared to resume economic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 협력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는 핵물질 생산 동결과 비축량 감축, 미사일 개발 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다만 미북 회담에 앞선 일종의 예비대화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 should be talking about, you know, is the looking forward to the American summit.
결국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인 만큼 한국 정부가 그에 앞서 햇볕 정책 재개 등 보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던 나라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존 보좌관 역시 한국 정부에 대북 제재를 조기에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번 실수를 했고 그 대가 역시 톡톡히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dvice I would gi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I would give the U.S. government. Do not lift sanctions too soon. We made that mistake before.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미한 관계 균열 시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미한 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한 정상이 북한과 각각 별도의 만남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훼손할 어떤 결과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is as each go off. To deal with Kim, they need to make sure that nothing comes out of their.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에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가 회담을 앞두고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needs to be extremely well prepared to anticipate.
세이모 전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뒤 미국을 방문한다면 확고한 미한 동맹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남북 대화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미북 대화를 준비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현안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진단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북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면 협상 자체가 깨졌던 전례를 들며 인권을 주요 의제로 꺼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영내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As I have negotiated with both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I know that this can be real discussion.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인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역시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y country, any member of the UN, conveying to the DPRK.
갈루치 전 특사는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 채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특집 기획,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회담의 성격과 의제, 한계 등에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남북정상이 반드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의 주장과 제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최근 유화적 공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의 중국 방문, 그리고 리설주에 대한 호칭 변화는 모두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면 실질적인 국내외 정책이 모두 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지난 2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이설주에 대한 호칭을 동지에서 여사로 바꿨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최룡해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북한에서 과거 여사 호칭을 받은 인물은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낳은 부인 김정숙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설주는 또 지난 2월 군 열병식에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주석단에 함께 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도 동행해 시진핑 주석 부부와 나란히 조명을 받는 등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최근 기존의 우리 공화국이란 표현과 함께 우리 국가란 표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응원단, 김여정과 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방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평양 방문, 한국예술단을 평양에 불러 가요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도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불량국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마크 토콜라 부소장입니다.
I think it's an attempt to appear to be a normal country. So rather than saying that they're seeking to be
외교를 통해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시도하며 정상국가 이미지를 외부에 보이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지탄받아왔습니다. 과거 북한의 불량국가를 주제로 장문의 보고서를 썼던 박형중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량국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 아주 좁은 의미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국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미지에서 악마화돼 있다고 하나, 서방, 그러니까 서방에서 볼 때 국가 이미지가 이제 악마화돼 있는 상황. 불량국가라고 하는 건가?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는 고모부와 이복형을 죽이고 주변의 엘리트들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는 등 일종의 악마 이미지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규탄을 비웃듯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한국 등 이웃나라를 자주 협박할 뿐 아니라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평판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서방 세계뿐 아니라 개발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을 묘사할 때 아프리카의 북한, 여기가 북한인가 등 북한을 최악의 기준으로 삼는 사례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개최한 에리트리아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에서도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알레나웨! 알레나웨! 알레나웨!
그
critics of the government are considered traitors in Eritrea, with imprisonment and disappearances common.
시위자들은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란 손팻말을 들고 에리트리아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지척에 있는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가 지난 2013년에 초등학교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이미지 조사 결과 북한을 적대국, 독재국으로 보는 시각이 동방국, 동포로 보는 시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박형중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무대에 뭐 말 그대로 정상적인 국가, 정상국가, 그다음에 정상적인 지도자로 대접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연출을 하지만은 뭐 국내 정치적으로 통치 방법이 달라졌다거나 뭐 예를 들면 수용소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박 위원 등 일부 전문가는 북한 정권이 이런 이미지 개선과 연출을 통해 한국 내 여론을 움직여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공연단의 평양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한국 가수들과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소식은 한국에서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협조 없이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긍정적 호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이란 큰 목표를 위해서 리설주를 여사로 호칭하고 천안함과 김영철을 분리하는 등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에 대중매체도 이에 협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면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대내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토콜라 부소장은 북한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지 않고 탄도미사일도 몇 달째 발사하지 않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f they want to be accepted by the community, they need to adhere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are pretty clear about what needs to be done.
북한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제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북한 정권이 실제로 이행할 때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형중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옛 소련 정부가 스탈린이 사망한 뒤에 취한 정책을 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었을 때 일종 그 국내 정치적인 해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통제가 그 완화되고 그때 군락이 해체된 거죠. 수용소가 해체된 거고 그다음으로는 그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엘리트들에 대한 신변 안전이 일정하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 공포는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비밀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 그런 식의 상황은 없어진 거죠. 그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제 인민생활을 위한 진짜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거고 대외 정치적으로는 긴장 완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최소한도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겠죠.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나서 민간인을 포함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액 관세와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 와중에 미국 정부가 무역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번 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데요. 관련 소식들 보겠습니다.
네, 시리아 소식부터 보죠. 화학무기 사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동구타의 이 두마 일대에서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화학무기 사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40여 명이 독가스를 흡입해서 숨졌고요. 민간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구호기구 측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반군단체들은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트위터에 적은 뒤에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 이란이 짐승 같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라면서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주요 국가들의 판단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 후에요. 시리아의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별도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기구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 입장은 어떨까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한 러시아, 이란 이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날조된 일이라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시리아 외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서방 측이 설득력 없는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했고요. 러시아도 서방 측에 내놓은 사건 개요가 날조라는 외무부 성명을 냈습니다. 또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서방이 시리아에서 새로운 군사 행동의 구실을 찾으려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화학무기 사용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시리아 공군 시설에 공습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학무기 사용 추정 사건이 발생한 현장 북서쪽 도시 홈스 인근에 있는 타이프루 시리아 공군 비행장이요. 오늘 미사일 공습을 받아서 이란 병력을 포함한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라서 미국이 단행한 공격이라는 시리아 관영 매체 등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이란 등은 이스라엘이 단행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군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는데요. 지난해 4월 초에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반군 장악지역인 칸시군에서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 80여 명이 숨졌는데요. 며칠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홈스 인근 알샤리라트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도 조만간 직접 응징에 나설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작년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화학무기 공격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리아 정부는 책임을 부인하지만은요, 2013년 이후 내전 격전지에서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 한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리아 정부군 화학무기 공격 의혹 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유엔이 오늘 두 차례 안전보장 이사회를 여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겁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상황도 살펴보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대치 상황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무역 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언제나 친구일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사용을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은 무역 장벽을 허물 것이고 관세는 호혜적이 될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의 훌륭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 지식재산권 협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기술 제품에 연간 500억 달러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중국은 즉각 미국산 농산품 등의 보복 관세 계획을 내놓으면서 무역 대치가 본격화됐는데요.
네.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협상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10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협상을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격한 대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당국자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언급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어제 CBS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계속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중국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조건을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격적인 방법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중국의 태도에 따라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러 위원장도 같은 날 CNN에 출연했는데요. 나는 관세 부과 찬성론자가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 관행이 공격적인 조치를 정당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취 이것을 비롯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 없애도록 하겠다. 관세를 도구로 다시 압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세를 통한 대중국 압박은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일찍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요. 자동차를 중국에서 미국에 보낼 땐 관세가 2.5%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동차를 보낼 땐 관세가 25%면 이게 자유롭거나 공정한 무역처럼 들리나라고 강조하면서요.
네.
이처럼 어리석은 무역이 여러 해 동안 계속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현 상황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 환고시보가 오늘 사평에서요. 예, 무역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굉장히 모호하다면서 어조가 부드러워진 이유가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인지 미국 내의 불안정한 정서를 달래려는 것인지 주식시장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연방의회가 2주 동안 휴가를 가졌었죠. 부활절 휴가 마치고 이제 오늘 다시 문을 여는데요. 이번에 의원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됩니까?
네,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청문회가요. 내일부터 열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민 개혁 문제 등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최근 이 행정부 개편에 따라서 새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입니다.
자, 앞으로 상원 청문회에 서게 될 지명자들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는데요.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폼페오 지명자가 인준받을 경우 공석이 될 이 CIA 중앙정보국 국장 자리에 지나 헤스펠 부국장을 지명했고요. 또 최근 외유 논란 또 보훈부 민영화 갈등 속에 물러난 이 데이비드 설킨 전 보훈장관 후임으로 백악관 주치의인 로니 잭슨 제독을 지명했는데요. 이들 모두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상원 인준 표결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표만 얻으면 되는데 어떻게 무난히 인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현재 이 공화당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의 비율이 이 51대 49니까
네.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단결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이미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이 폼페오 지명자와 헤스펠 지명자에 대해 이미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나 헤스펠 지명자에 대해서는 폴 의원뿐 아니라 다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헤스펠 지명자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큰 문제가 됐던 이 물건문에 관여했다는 주장 때문인데요.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물건문에 대한 헤스펠 지명자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의혹은 많은데 정확하게 잘 알려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물고문 의혹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해스펠 지명자는요, 1985년에 이 CIA에 들어온 이후로 주로 외국에서 대테러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2002년에 태국에서 비밀 CIA 감옥을 운영하면서 아랍계 테러 용의자들을 물고문하고 관련 동영상을 폐기하는 데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는 해스펠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라고 상원 의원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 어떻습니까? 폼페오 지명자는 이미 지난해 CIA 국장 지명자로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 섰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난히 인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CIA 국장과 국무장관은 하는 일이 다르니만큼 또다시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이번 주 청문회에 앞서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오 지명자 아래에 일했던 직원 수십 명이요. 지난 6일 인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늘 진실을 말해왔고 충분히 국무부를 이끌 능력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보훈부 장관 지명자죠. 로니 잭슨 지명자는 어떻습니까?
예, 잭슨 지명자는 오랫동안 백악관 주치의로 일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행정에 관여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 보훈부처럼 규모가 큰 기관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상원보훈위원회 소속인 제리 모런 의원은요.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요. 잭슨 지명자가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청문회에서 증명해야 할 거라고 네. 말했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인준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백악관이나 공화당에 큰 타격이 될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나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주의 의원들을 상대로 지명자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구름 많고 평안북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 17도. 신의주 아침에는 영상 6도, 낮 기온 11도. 중강 아침에는 영상 3도, 낮에는 15도. 강계 아침 기온 영상 5도, 낮 기온은 1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7도, 낮 최고 13도. 개성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9도.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도 구름 많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도, 낮 최고 1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영상 12도. 원산 아침 기온 영상 5도, 낮 기온 13도. 청진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1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고 서해는 오전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4월 9일 월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관리는 어제 이 같은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VOA의 문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백악관이 곧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주요 언론들은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양측이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만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고 최근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그런 메시지를 받길 기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32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과 열실, 방사성 재료 조작용 장갑, 또 방사선 탐지 측정 설비,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사 측정 설비 등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대량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또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차 한 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서 과연 이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계속되는 바보 같은 무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시진핑 주석과 나는 항상 친구일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중국은 무역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는 상호 호혜적으로 바뀔 것이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두 나라 모두를 위한 위대한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은 무역 갈등에 관한 어떤 협상도 열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시리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양국 정상이 모두 강하게 규탄하고 지속되는 인권 남용에 대해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두 정상이 공격의 종류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위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아무 이유 없는 화학 공격으로 숨졌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이란은 짐승 같은 아사드를 지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 두문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오늘 시리아 중부의 시리아군 공군기지가 미사일 폭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인을 포함해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라엘 전투기 두 대가 홈스 지역 공군 비행장에 미사일 8대를 발사해 이 가운데 5발은 시리아에 의해 격추됐고 3발은 기지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시리아 화학무기, 또 이란군, 헤즈볼라와 연계된 시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합의했던 미국과 프랑스는 시리아 기지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